오늘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인생, 인간, 인간론. 인류가 가장 오랫동안 궁금해하고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논쟁했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사춘기에 접어들면 자기 방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들어가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 내가 누군가, 사람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하는 이 주제는 아주 가볍게 술자리에서나 아니면 친구들과 사이에서 그렇게 가볍게 이야기될 수 있는 그런 담론이기도 하면서 철학에서도 깊이 있게 다루는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신학에서도 신학의 일곱 가지 주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주제들 일곱을 꼽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간론이 있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겁고 깊이가 있는 그런 주제이기도 하지만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람이란 단어에서 사람의 근원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 단어를 살펴보면 사람은 흙입니다. 오늘 본 말씀 1절에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 하는 그 사람이란 단어가 아담이란 히브리 말로 아담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아담.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아닙니까? 아담. 맨 처음 사람 이름이 아담이었지 않습니까? 아, 그 이름이 어디서 왔을까? 그 이름이 흙에서 취하여 만들었다 해서 생긴 이름이고 그것이 사람이라는 보통 명사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이야기할 때는 흙에서 취하여서 만들어졌고 다시 사람이 이 세상을 살다가 그다음 죽은 다음 그 육체가 부패해서 돌아가면 흙으로 돌아간다. 놀랍게도 과학자들이 흙의 원소와 사람의 원소를 비교했는데 거의 흡사하네요. 그래서 흙이 사람이다 뭐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흙에서 취하여서 온 인간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바로 이 아담이라는 단어를 쓰곤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읽어보면요.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 사람을 이야기할 때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여자에게서 태어났다, 여인에게서 태어났다 이런 말을 종종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런 표현을 쓸 때에는 연약한 여자에게서 왔다 그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쓰는 상투적인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가? 연약한 여자에게서 기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 두 가지 이야기, 사람이란 단어, 아담이라는 단어와 여인에게서 태어났다 하는 이 두 가지 사실을 묶어보면 사람이라는 것이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아,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볼 때, 아, 우리 이장로님, 전사님, 우리 권사님, 장로님, 저를 보십시오. 제가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하면 흙으로 구성이 됐고 여자에게서 났습니다.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허무한 무상한 인생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흙이라는 것은 원래 아무 곳에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 나가보면 얼마든지 여러분이 흙을 밟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값으로 매겨서 팔고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무가치하고 보잘것없는 인간의 존재를 이야기하고 인간이 흙에서 태어나서 마치 흙으로 빚은 토기처럼 조그만 충격을 가하면 깨뜨집니다. 그 그릇을 구워가지고 좀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시멘트 바닥에 그릇을 떨어뜨리면 산산조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처럼 인간은 연약합니다. 흙에서 왔을 뿐만 아니라 여인에게서 태어나서 그 인간이란 존재는 지극히 나약한 존재라는 것.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나약한가. 어떻게 보면 사람이 굉장히 강하고 똑똑하고 힘이 있고 그래 보입니다만은 사람이 어떤 의미에서 접근하면 실로 약하기 그지없어요. 여러분, 코를 막고 입을 꼭 막고 5분 이상 지나면 사람 죽습니다. 그렇게 약합니다. 아, 그 정도가 아니, 사람 몸속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병균이 들어가서 그 병균이 활동을 하게 되면 사람이 막 아프게 되고 기력이 없어지고 그러다 어떤 경우에는 죽기도 합니다. 그처럼 약한 것이 사람입니다. 인간은 그 태어난 발생부터가 보잘것없고 나약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 말씀 1절을 더 좀 읽어가 보면요, 인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생애가 짧답니다. 사람의 인생 전체의 생애가, 한 사람의 생애 전체가 짧답니다. 얼마나 짧을까요?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사는 날이 적고 그렇게 설명했어요. ESV 버전에서 보면은 few of days, 사는 날들이 few밖에 안 돼요. 작은 거예요. 인간이라는 것이 사는 그 길이가 얼마인가? 오늘 여러분 2절 말씀을 좀 한번 보시겠습니까? 2절 말씀에는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2절 말씀,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 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나. 여기 두 가지 비유로 인간의 짧음, 인생의 생애의 짧음, 사는 날이 적은 것을 비유를 했는데요. 하나는 꽃이고 하나는 그림자입니다. 꽃이라는 것이 피어날 때는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합니까? 근데 그게 지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져버리잖아요. 우리 교회 앞들에 지난 봄에 우리 권사님 가정에서 꽃을 많이 가져다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장로님이 열심히 갖고 그래가지고 우리 지난 봄에 봄 동안 내내 꽃을 얼마나 즐겼습니까?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꽃을 좋아해서요. 교회에서 점심 먹으면 점심 먹기 전에나 점심 먹고 나서 주변을 둘러보면서 꽃을 사진으로 찍기도 하고 꽃을 감상하고 그러면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꽃이 여러 종류인데 어떤 꽃들은 뭐 며칠도 가기도 하더만요. 그런데 선인장류의 꽃들은 하루는 끝나버리죠. 인생이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린답니다. 여러분, 그림자로 인생을 비유하고 있어요. 그림자라는 건 빛이 비추면 뒤쪽에 생기는 것이 그림자지 않습니까? 그림자같이 마음대로 생기기도 하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까? 못합니다. 실물의 실체가 움직이면 따라서 움직이고 빛을 비추는 햇빛이 비추다가 구름이 끼어서 햇빛이 가려지면 그림자가 없어져 버립니다. 저녁에 해가 서산으로 지고 나면 그림자가 없습니다. 이게 사람의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의 존재가 제 마음대로 마음껏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림자처럼 머물지 않고 쉬 없어져 버립니다. 욥기 성경에 보면 사람이 얼마나 허무한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성경 하나, 욥기 9장 25절로 26절 말씀을 보면 욥의 친구 빌닷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고. 여기 빌다시 인생이 얼마나 빠른가를 세 가지로 비유를 했어요. 그 첫 번째는 경주자처럼 빠르답니다. 경주자가 경주하기 위해서 달리는 사람들이 스타트 라인에 서 있다가 땅 하면은 뛰는데요. 100m를 잘 달리는 사람들은 10초 안에 끊어내잖아요. 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지나가니까 주변에 뭐 있는가를 볼 수가 없어요. 그걸 보면은 속도가 느려지고 지는 거예요. 그렇게 빨리 가는 것처럼 인생이 빨리 간답니다. 거기 보면 또 빠른 배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배가 닻을 올려가지고 바다 위에 떠 있는데 바람이 뒤에서 휘세게 불어주면 빨리 가지 않습니까? 그때 배가 빨리 가는 것처럼 인생이 그렇게 빨리 간답니다. 또 하나 비유는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 같답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하늘을 위를 빙빙 돌고만 있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돌면서 땅을 내려다봅니다. 어디 내가 먹을 만한 게 없나? 토끼를 발견하거나 다람쥐를 발견하거나 쥐를 발견하면 그 작은 미물이 빨리 어디로 움직이고 숨을까 봐서 쇠살같이 내려와서 낳고 채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인생의 흐름이라는 게 그런 것이라면 빨리 날아내리는 독수리같이 그렇게 인간의 생애가 짧다. 모세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80이라도 밤에 한순간 같고 아침에 돋는 풀 같다 그랬어요. 밤에 긴 시간 같아 보이는데 그중에 한순간 같은 것이 인생이랍니다. 아침에 돋는 풀이 싱싱하게 돋지만 해가 내리치면 축 늘어지고 그게 며칠 그렇게 반복하다가 그게 점점 메말라서 시들어버리는 것이 풀인 것처럼 인생이 그와 같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것이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순간순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요 지극히 짧습니다. 한순간에 지나갑니다. 여기 지금 20대 초반에 있는 우리 젊은 학생들도 있는데요. 여러분 조금만 더 살아보세요. 인생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엊그제 제가 제 시골 마을에서 아이들 친구들과 함께 놀았던 그 기억이 가끔씩 나요. 근데 돌아보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여기까지 와버렸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인간이라는 게 흙에서 왔고 여인에게서 태어났고 그렇게 보잘것없고 나약한 인생이 그 생애조차 짧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절 맨 마지막에는 거기에다 하나 더합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짧은 인생인데 그나마 그 안에 걱정이 가득하다. 걱정. 아 그럼 걱정 안 하면 되겠네.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걱정거리가 많다는 뜻이에요. 아 옛날 개역성경에서는 괴로움이 가득하고 아, ESV 버전에는 트러블이라고 했어요. 트러블 문제가 가득한 인간에 살아가는데 문제가 가득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이 가득하다는 말을 제가 한번 묵상해봤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생애 동안 걱정이 가득하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고통이 가득하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아 이런 이야기를 불가에서는 인생은 고해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은 바다인데 고통이 가득 차 있는 물이 가득 차 있는 바다인 것처럼 고통이 가득 차 있는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욥기 5장 7절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비유 하나가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욥기 5장 7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합니다. 욥기 5장 7절. 자, 지금 천천히 찾으시고요. 욥기 5장 7절인데 거기 욥이 인생을 이렇게 논했습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여기 사람이 뭘 위해서 태어났다고요? 아, 이거 너무 좀 비관적이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 설교를 끝까지 이제 들으시고요. 우선 사람이 고생을 위해서 낳대요. 어린아이가 응아 하고 태어나는데 왜 울까? 뭐 과학자들이 아직 그 답을 잘 못 찾고 있습니다. 근데 뭐 자궁 안에서의 그 환경과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환경이 달라서 아니면 그 호흡하기가 힘들어서 뭐 여러 가지 있는데 하여튼 고통이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아기가 응아 하고 우는 거는 고통스러운 세상을 만나서 앞으로 살 생각하니까 아파서 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뭐 하곤 합니다만은 그 인생의 생애가 고통을 위해서 태어났는데요. 마치 뭘 것 같으냐면요. 이 아주 흥미로운 비유 하나가 있어요. 불꽃이 위로 나른 것 같대요. 여러분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불꽃이 위로 불을 피우게 되면 불꽃이 위로 이렇게 나르잖아요. 아 근데 원문 성경을 보니까 그런 뜻보다 훨씬 더 흥미로운 표현이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원문 성경에는 불꽃의 아들 그렇게 돼 있어요. 불꽃의 아들. 불을 피울 때 불을 피우면 나 불을 피운 다음에 그다음 그 결과 불의 아들이라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럼 뭐냐면 이래요. 제가 시골에서 자라서 어렸을 때 제가 밥을 하면서 불을 많이 떼봤어요. 밥하는 게 제 몫이었었거든요. 어른들은 다 일 가고 집에서 놀고 있는 어린 아이 때부터 밥을 제가 했어요. 부엌에서 불을 뗍니다. 지푸라기를 떼거나 뭐 나뭇잎을 떼거나 그렇게 해서 불을 피워서 밥을 하곤 했었는데 지푸라기나 나뭇잎 또는 솔가지 이런 것들을 피운 그 불을 붙이면은 그게 타고 난 다음에 재가 생기죠. 그걸 불티라고 합니다. 그걸 불티라고 하는데 이 비유 안에 아주 중요한 과학 하나가 숨어 있어요. 부엌에서 불을 피우면은 열기가 생기겠죠. 뜨거워지죠. 열이 납니다. 부엌에서 불을 피울 때 열이 나면은 그 열에 의해서 그 뜨거워진 공기가 위로 올라갑니다. 이거는 과학입니다.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위에 있던 찬 공기가 내려오고 다시 또 내려와서 더워지면 또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이런 기류가 생깁니다. 여러분 잘 보지 못하지만 부엌 안에 그런 기류가 생깁니다. 여러분 방 안에서 뜨거워지면 그런 기류가 생겨요. 따뜻한 그 기후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돌아 내려오는 그런 기류가 방 안에도 늘 있고 이 안에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그럼 부엌에 불을 떼면 그게 좀 더 빠른 속도로 움직입니다. 이 빠른 속도로 움직일 때 불을 태우면서 자라난 그 새끼 아들 불의 아들인 불꽃 불티들이 위로 그 불티가 굉장히 가볍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은 공기의 흐름에도 위로 이렇게 날아다. 이건 과학입니다. 과학. 자연의 원리입니다. 이건 누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게 부엌에서 불을 떼면서 제가 장난하기 위해서 일부러 막 연기를 날리고 그런 게 아니고 불을 피우면 생기는 열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그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태어나는 것이 인간 생애 전체가 뭐냐? 자연스럽게.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뜨고 저녁이면 새가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사람이 고통을 위해서 낳고 한평생 생애 전체가 고통으로 가득 차있다. 토마스 라슨 테일러라는 사람이 27살에 죽었어요. 27살에 죽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많은 시들을 남겼어요. 그 시들을 남겼는데 그 시 가운데 하나가 우리 찬송가 479장에 있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 같이 불렀었죠.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이 사람이 그 고통 속에서 죽음이 바로 앞에 그 증언에 의하면 이 사람 죽기 하루 전에 이 시를 썼대요. 그 고통 속에서 인생을 내다보면서 그가 쓴 시입니다. 괴로운 인생길을 가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걱정과 고생이 어디에는 없이 온 세상에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다 걱정이 있어요. 거기다 하나 더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14장 3절로 돌아갑니다. 욥기 14장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4절입니다. 4절. 제가 4절 보겠습니다. 4절.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여기 누가 다른 사람 누구든지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 깨끗한 것을 의로움, 깨끗함, 옳음 이런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더러운 것 이게 사람 몸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람을. 사람, 인간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에게서 누가 깨끗한 것을 그 인간 가운데서 찾아낼 수 있으리까? 답은 뭡니까? 여기 혼자서 질문하고 혼자서 대답합니다. 하나도 없나이다. 욥의 친구 빌닷이 욥기 25장 4절로 6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하물며 구더기 인생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하나님 보실 때 달도 별도 거룩하지 못한데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겠느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끗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참 한 사람이라도 있겠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욥이 우리에게 소개해 준 대로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욥기에 있는 이야기만이 아니다. 성경 전체에 있는 이야기예요. 인간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시편 14편 3절 말씀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요. 흙에서 왔어요. 여인에게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보잘것없고 무가치하고 나약하고 허무한 존재. 그나마 그 생애가 짧고 그 짧은 생애마저 괴로움이 가득하고 그렇게 한평생 살다가 괴로움 가득한 세상 살다가 끝나면 천국이라도 가면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여기 4절 이 14장 말씀에 보면 우리 인간이라는 게요 다 치우쳐 하나도 의로운 게 없는 것이 인생이랍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걸 이야기할 때 먼저 이 심각성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성경이 말하고 여러분 철학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허무한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인 인생만이 아니라 인간 몸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인간의 영적인 존재까지 소망이 없습니다. 미래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오늘 본문 말씀이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람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여기서 끝내지 않고 더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데 중요한 이야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3절입니다. 여러분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자, 시작.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의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이와 같은 자. 앞에 이미 말씀드렸죠. 흙에서 낳고 여인에게서 태어났고 생애가 짧고 괴로움이 가득하고 그나마 소망 없이 더러움이 가득한 인생이라 천국에 갈 수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신답니다. 주께서 그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신답니다.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아주 더 실감난 표현을 썼는데요. And do you open your eyes on such a one? 이와 같은 자를 주의 눈을 여십니까? 이런 사람에게 주께서 눈을 활짝 여십니까? 아유, 소망 없는 인생, 절망적인 인생이 지나가든 말든, 살든 말든 무슨 상관입니까? 고개 돌려 외면하면 그만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 어떤 사람을 향해서 눈을 여시고, 눈여겨보시고, 그 다음 그를 끌어다가 재판하신답니다. 아, 이 재판이라는 건요, 여러분 재판을 왜 합니까? 재판이라는 건, 아, 이 사람 죄졌으니까 재판에서 감옥에 간다. 그게 아니잖아요. 죄인이라고 피고 고소당한 사람을 불러다가, 검사가 이 사람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고발을 하면 변호사가 아, 아닙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아, 증인들의 말에 하면 그건 가짜랍니다. 이 사람은 이런 일을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그 재판관이 피고의 말도 들어보고 검사의 말도 들어보고 변호사의 말도 들어보고 그리고 거기서 여러 가지 옳고 그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바르게 인도하려고 애를 쓰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판단했을 때, 아, 이 사람 죄 없다, 그럼 죄 없다고 석방을 시키고, 죄가 있을 때는, 아, 이 사람은 형법에 의해서 몇 년 살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판결하는 것이 재판. 재판이란 과정은 그냥 결론을 내린 게 아니고, 그 가운데 수많은 과정을 통해 신문을 하고, 들어보고, 훈육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 5절로 건너가서 이렇게 합니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여러분 그렇게 재판의 과정을 거쳐가지고서 그 다음 판결을 하는 거예요. 판결을. 그래서 판결에서 몇 년 살고 아니면은 몇 년 아니 감옥에서 몇 년 살고 아니면은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남은 대로 네 마음대로 살아라든지 그렇게 해서 몇 년이란 생애를 날짜를 정하고 그 날짜를 정한 다음에 그 규례를 그 정한 범위를 넘어가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여기 이야기에서 여러분이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눈여겨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관심을 가지 그를 갖다가 재판을 하시고 그 나를 정하고 나를 이렇게 정해서 생애가 얼마나 살아야 된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렇게 살도록 거기 가두는 의미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도 함께 보세요. 우리의 생애를 정해가지고 밖에서 어떤 요인이든 사탄이든 아니면 사고든 어떤 것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을 침범해서 막거나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대로 갈 수 있도록 한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보호가 함께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관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애정어린 간섭, 특별히 사랑하니까 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눈을 여겨보시고 관심을 두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간섭을 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방식으로 한다. 여러분 이 관심을 얼마나 가질까요? 하나님께서 며칠 하나님 우리를 불러가지고 며칠이나 하실까요? 가만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프다. 아, 이제 하나님 나한테 이제 관심 끄셨구나. 아, 이제 하나님 사랑이 떠났구나. 그렇게 보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시는가. 6절은 이런 이야기를 볼 수 있어요. 6절 말씀. 여러분, 6절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한번 읽어가지고 이해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혹시 삐비 영어 성경 지금 갖고 있어요? 예, 한번 좀 읽어봐 주세요. 거기 맨 처음 부분만. 요 부분이요. 영어로 읽으면은 요 부분을 아주 쉽게 설명을 했어요. 그, 하나님이 눈을 돌이키시고 그 사람 홀로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서 혼자 있게 내버려 주세요. 마치 품꾼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 처음 부분만 한번 우선 읽어봐 주세요. 시작. Look away from him. 그에게서 눈을 좀 멀리 좀 눈 좀 떼주세요. 그리고 and leave him alone. 그 사람 혼자 좀 놔두세요. 마치 품꾼처럼. 여러분, 품꾼이라는 게 남의 집에 가서 일을 오신 적 있습니까? 품꾼으로 일을 하게 되면 품꾼들을 모아가지고 일을 시키는 감독관이 있어요. 감독관이 뒤에서 일을 보고 시간을 따라서 일을 하는 거, 게으르게 하는 거 자고, 잘못하면 막 뭐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정해진 시간에 가서 잠깐 쉬고, 또 와서 또 일을 하고. 근데 그 품꾼의 감독이 아무리 그렇게 본다 할지라도, 쉬는 시간이 되면 놔주잖아요. 쉬게 하잖아요. 그쵸? 그 잠깐 쉬게 하는 것 같이, 하나님, 그에게서 눈을 좀 떼주세요. 돌이켜주시고 그냥 좀 혼자 있게 내버려 두세요. 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하나님의 그 애정이 너무 진하게, 너무 그치, 하나님의 사랑이 지극하니까 그것에서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욥이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욥이 욥기 7장 17절로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 말씀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 하나님이 욥을 향해서 욥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를 크게 만드시고 그를 마음에 두시고 아침마다 찾아오신대요. 아침마다. 아침마다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권징을 하시고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다음 순간마다 오셔서 단련을 하시고 때로는 아프게도 하고 때로는 사고를 만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단련하고 훈련시키시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나를 침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않은 그런 것을 언제까지 계속하시겠습니까? 나 좀 잠깐 좀 놔주세요. 나 좀 숨 좀 쉬게. 티네이저들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대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얼마나 많은 제약을 받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머리가 조금 커지는 거예요. 티네이저는. 싫어. 안 해. 나 침 나갈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걸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즐거운 비명이라고 그래요. 즐거운 비명.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눈을 향하시고, 날마다, 아침마다 오시고, 또 순간마다 오시고, 눈을 한시도 안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이 막혀 견딜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 제발 좀 나 좀 놔주세요. 이걸 즐거운 기명이라고 하죠. 너무 좋아서 만약의 경우에요. 하나님이 눈을 하나님이 간섭을 안 하고 사랑을 안 하고 내버려 둔다. 만약에 티네이저들 되기까지 그 수년 동안에 부모가 아무 간섭도 안 하고 한 번도 안 쳐다보고 내버려 둔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얼마나 위험해요. 얼마나.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왜? 여러분 왜 이렇게 하실 것 같습니까? 제가 묵상하기로는요, 관계 때문에 그래요, 관계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당신 백성, 당신 자녀를 삼으셨기 때문에 내 것이니까 그렇게 특별히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한 열흘 전에 공항에 나갔어요, 공항에. 와,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차도 많고. 탄브레들리 공항에서 맞이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 탄브레들리 공항 그 주차장으로 들어갔는데 막혀 있어요. 그리고 거기 풀 하고 이렇게 사인 써 있어요. 파킹낫이 없는 거예요. 들어갔대요. 할 수 없이 되돌아 나와가지고 저 공항 밖에 한적한 곳에 기다리고 있다가 전화를 받고 아 지금 찾았습니다.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없어요. 제가 보니까 제가 딱 한 사람만 보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 가운데 아무나 데려오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하루 전날 제가 우리 하은이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하은아, 내가 공항에서 너 못 알아보면 어떡하지? 세네 살 때 봤었으니까 모르니까. 그래서 어떡하지? 사진 좀 보내라 그랬더니 사진을 쭉 찍어보면서 사진 밑에다가 이렇게 달았어요. 할아버지 저 머리가 샛노래요. 그렇게 썼더라고요. 아, 머리가 노란 아이만 찾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공항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다시 전화를 했죠. 아, 그랬더니 엉뚱한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공항을 한 바퀴 돌아서 갔더니 한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픽업 해가지고 집으로 와서 재워주고 먹여주고 구경시켜주고. 제가 왜 그렇게 하겠어요?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사람 많은데 공항에 그 수많은 사람들 다 픽업해가지고 와서 그렇게 좀 하면 안 될까요? 아니, 그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많은 사람들 데려다 하면 안 될까요?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아, 이뻐서? 예, 우리 하은이가 참 이쁩니다. 그러나 이뻐서가 이유가 아니에요. 관계 때문에. 제 손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그렇게 사랑하고 간섭하시고 관심을 가지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우리가 중생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어디서 왔어요? 흙에서 왔어요. 여인에게서 태어났어요. 보잘것없어요. 나약해. 우리 사는 생애도 아주 짧아요. 짧고 보잘것도 허무한 인생. 그나마 괴로움이 가득 차요. 아, 그 생애가 끝나면 그래도 좀 천국이라도 갈까 했는데 우리 가운데서 깨끗한 것을 찾아낼 수 없어서 우리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인생.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여겨보시고 우리를 향해 눈을 여시고 우리를 눈여겨보시고 우리를 데려다가 아침마다 권징하고 순간마다 단련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향해 날마다 하시고 나를 정하시고 우리가 이 생을 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우리가 천국으로 갈 것까지 다 정해놓으시고 이 귀한 사랑으로 우리를 특별하게 취급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우리가 물리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인간 몸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 보잘것없어요. 소망 없어요. 그러나 우리 말고 우리 하나님 안목으로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으로 볼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잘 것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새로운 가치, 새로운 의미, 새로운 소망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을 감사하시고 주 안에서 일어나시고 소망으로 남은 생애를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 사람이 무엇인지 우리의 한계가 어떤 것들인지 우리의 소망 없음, 보잘것 없음, 나약함, 우리의 괴로움 이런 것들을 다 보게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눈을 여시고 우리를 눈여겨보시고 우리를 신문하시되 아침마다 권징하시고 순간마다 단련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미래까지 바꾸어 주시고 새 소망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영원의 영을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처럼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우리 자신 안에 소망과 자긍심으로 하나님 주신 이 은혜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